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헨리 나우엔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보냈던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요. 그 책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 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하합니다.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도 없고 나는 추한 사람이야. 가치도 없고 비열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꾸만 비하하면서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중에 한 여인이 여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황한 이 헨리 나우엔이요. 그 여인의 이마에 십자가표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삐졌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갔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헨리 나우엔의 품에 딱 이렇게 안기더라는 겁니다. 키가 조그만 여인이었는데요. 이렇게 탁 안기는 것.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헨리 나우엔의 두 팔로 여인을 이렇게 감싸 안고 밑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여인이 갑자기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중증 환자들이 전부 다 주변에 둘러서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저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줄을 쭉 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헨리 나우엔에게 와서 이렇게 안겨서 기도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안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저쪽에 덩치가 한 큰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그 열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게 중증장애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온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사랑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초반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메시아로서의 가시밭길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기쁨이 된다는 말을 들어야 힘이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랑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 여기 나다나엘은 바돌로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매라는 사람이 있죠. 바돌로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이 말씀은요, 나사렛은 무슨 그런 촌구석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에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죠. 무슨 그런 촌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은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하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존중해 주었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해 주었던 그 사랑은요, 그냥 소소한 사랑입니다. 누구나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소소한 사랑의 대화를 했는데요, 말을 해 주었는데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표현을 나다나엘이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대했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서 돌아왔던 것은 엄청난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큰 사랑 아니어도요, 조그만 사랑의 표현도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6살짜리 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참 쓸데없는 질문을 했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그 딸이 당당하게 아빠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했겠죠. 실망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때 딸은 대답은요, 엄마만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말했던 사랑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실망했던 엄마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랑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조그마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을 또 아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꽃을 보면서, 여보, 이 꽃이 이뻐, 내가 이뻐? 참 쓸데없는 질문이죠. 이 꽃이 이뻐, 내가 이뻐? 아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이 꽃보다 백배, 만배, 천배, 만배 더 이뻐. 권사님,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 꽃보다 내 남편이 나 천배 만배 더 이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남편들이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네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꽃보다 이쁩니다. 뭐 남자들이야 별로 별 감흥이 없겠지만요. 여성분들은 할머님들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기분이 좋죠, 그죠? 꽃보다 이쁘다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랑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죠. 이 사랑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최고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요, 새 계명을 주노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속에 왜 이 계명 한 가지만 주셨냐면은 이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사랑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죠.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올해 우리나라에 일주일에 두 명씩 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서로 연애를 하다가 죽인 것이죠.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성도는요, 신비롭습니다. 그 얼굴 속에서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존경스럽고 신비롭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을 사랑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당회를 사랑해야 되고, 당회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당회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특징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죄송합니다. 너와 같은 교회는 필요 없다. 그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는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개인의 모습도 그래야 되고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그 교회의 평가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개인 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앞부분만 딱 설교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고 설교를 많이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1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 외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자꾸만 더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내 신학을 가지고 보아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고 빼는 사람은 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두렵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접하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 그렇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아멘. 무조건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어떻게 타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아니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벌써 죽어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본다는, 그래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사실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징적인 뜻한 그러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지경이 열려져서 거기서 황충들이 나와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새로운 그 차원의 문이 그 무적의 문이 열려져서 그곳에서 악한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한다고 그랬죠.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압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믿으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따질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이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내 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따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렇게 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하셨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이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짜로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여기에서 몇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주아리면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악하게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볼 때마다 웃으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주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해주는 것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저들을 믿는 하나님 나를 벌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와서 찾아와서 그 앞에서 빌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의미죠. 한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성경에 힘을 더듬어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칭찬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면하게 해주겠다. 온 지구상에 임할 환란을 내가 너희들 교회만큼은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잘못한 것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너희들 이 땅에 임할 그 환란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온 지구상에 임할 대환란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피할 방법이 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환란 가운데에서 들어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하게 해주겠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요 이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5명 정도 순교당하는 통계가 있죠. 순교를 당하고 있고 집을 잃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지구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난민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은 지금 환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미국은 환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며칠 전이었죠.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이 켄터키 주의 법원석이 얼마 전까지는요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벌금형이었습니다만은 지난 주에는요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분이 이 서기가요 신앙 양심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동성을 결혼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정에서는 바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벌금형이 이제는 구속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를 감옥에 보내는 이것은 곧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적어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요 동성애 끝까지 반대합니다.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그 침례교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두 남성을 강단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쪽에 서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니까 뒤쪽에 성가대원들이 목사님의 강대상 뒤쪽에 성가대원들이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 강대상 설교하는 곳에 두 남성이 와서 뭐 하는가 봤더니요 청혼을 하는 겁니다. 구애를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던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청혼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냐 권고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와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청혼을 하고 안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길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동성애 결혼하는 것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움을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답입니다.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우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가정주부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비관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좀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기도는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빨리 응답을 내주시거든요. 이 기도는 힘들어도 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소원대로 내가 천국에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 일만 하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요, 열심히 그날부터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나게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열심히 닦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녀는 아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음식도 맛있는 것을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었는데 집 앞에까지 나가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학원 가야지, 맛있는 간식 만들어서 먹이고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베풀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을 최대한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죽고 싶었던 이유가 남편이었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그날부터 3일 동안 남편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은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따라 나가서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고 퇴근을 하면은 문 앞에까지 나가서 맞아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 갈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부인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안이 너무나 밝아져 있습니다.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그 남편의 얼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결혼 후 처음으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든 것이다. 천국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만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여령 씨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의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 2012년 3월 그때 소천을 했죠. 딸을 보내고 딸을 생각을 하면은 이 이여령 씨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글로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딸을 보내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들을 수는 딸이 없어서, 이 딸이 어릴 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서재문을 열고, 아빠가 있는 서재문을 열고 아빠한테 아빠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여령 씨는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굿나잇 미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돌아서서 안아주면서 볼의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 잠옷을 입고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 동안 멈추어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항상 뒷모습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하길 30초면은 충분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딸을 보내고 나니까 그걸 해주지 못한 것이 가슴속에 눈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너는 힘차게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네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단만 책도 덮어놓고 두 팔을 활짝 펼쳐서 너는 내 가슴에 달려와서 안겨라. 내가 너를 안고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너를 높이 들고 가슴에 안고 너의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해줄게. 하나님 저에게 30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눈을 뜨고 찾아보아도 딸을 볼 수가 없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그 기회는 내게 다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30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박충서 집사님. 저는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물론 저는 보면은 손을 잡아드렸죠.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었던가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천식이 있으셔서 예배 시간에도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내셨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앉으셨던 분들이 불편해하셨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앉아 계셨던 어떤 장로님이요, 그 천식을 좀 해소시켜 보려고 사탕을 준비해서 늘 주일마다 사탕을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사랑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셀 리더 집사님이 잘 돌보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 아내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커피를 대접을 해드렸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뭐 별거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웃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얼굴 보면서 동조해주면서 웃어주면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기도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혹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해주고.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 닮아있겠죠. 저 사람은 특징이 사랑이다. 우리 드림교회의 특징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사랑이 특징인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